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은혜가 오늘도 특새 열 하루째 되는 날 우리 참석하고 계신 국내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하고 계신 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제 우리들 주변으로 코로나가 가까이 다가온 것을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시에 들뜬 분위기는 온건데가 없고 다들 생각하는 게 이제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것인가 말 것인가, 나와 내 가족은 안전할 수 있을까, 다른 선진국들은 백신을 다 확보했다는데 왜 우리는 백신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가게 영업도 못 하고 이렇게 교회를 못 가는 상황이 계속될 것인가, 끊임없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의 생각이 우리를 지금 엄습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다 이런 근심 걱정들을 우리가 아무리 해보았자 마음이 더 두렵고 답답해질 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과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전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막 부산으로까지 막 전선이 밀려서 이렇게 피난민 시절에도 천막을 세우고 임시 철판과 또 사과 괘짝을 뜯어서 만든 의자를 갖다 놓고 아이들이 열심히 선생님에게 학교 수업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쟁통인데도 덧셈을 배워야 되고 뺄셈을 배워야 되고 가나다라를 배워야 되고 역사와 지리를 배워야만 했어요. 보니까 또 옆에는 또 비슷한 방식으로 천막 교회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도 부르고 전쟁 중인데도 막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습하면서 성가대를 만들고 그런 조악한 환경에서도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을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요즘 상황에 적용하는 게 많아요. 그래, 요즘도 전쟁 같은 상황인데 전쟁은 지나가겠지만 이 시간을 우리가 걱정과 불안으로 계속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맨날 뉴스를 하루 종일 보면서 확진자 숫자 늘어가는 것만 정신을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때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견뎌야만 합니다. 전쟁통에도 덧셈 뺄셈을 학교에서 가르쳤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할일중 하나가 이렇게 새벽을 날마다 기도로 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다시 깊이 들어가서 이 힘든 시간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증언하니, 고린도에서도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이방인의 땅을 돌아다니면서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최우선 순위는 항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짝사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단순히 복음을 거절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이것을 대적해서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으로 바울의 전도를 회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업신여겼던 이방인들은 정말 복음을 부스러기만 갖다 주어도 그렇게 감사하며 영접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던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고도 들은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 있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무죄하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 점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3장 8절, 9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책임과 말씀을 듣고 반응할 책임이 딱 구분이 되죠. 대개 전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담감이 커요. 그래서 혹시 복음을 듣고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러면 자기가 전도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데까지이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정성스럽게 전하지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자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자기가 동족 유대인들에게는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했는데 이렇게 사납게 저항하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적으로 목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7절 읽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반발이 컸던 회당을 나와서 그 옆에 집에 가니까 거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인데 고린도의 명문가 중에 하나로서 상당히 큰 집이었습니다. 이것이 곧 고린도 교회 형성의 전초기지가 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회당에서는 그토록 무서운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을 받았는데 바로 그 옆에 집에 회당보다 큰 집이었어요. 복음에 활짝 마음문이 열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전체 그 교회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참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이 닫힌 문 바로 옆에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쫓겨났는데 그 옆에 집에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시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에 뺄셈을 통해 덧셈을 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런데 두드리는 거였을 때 열린 문이 내가 두드린 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옆에 집 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오래전에 전 옆집에 신문 보시라고 저희 아파트에서 그 신문 판매원이 막 두들기는데 옆집에는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제가 그 문을 열고 진문을 열고 그 신문 구독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신문 구독하려고 전화 걸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판매원이 와서 무슨 일보 구독하세요 하고 옆집을 두드려가지고 제가 문을 열고 그걸 구독해 줬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고 기획했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은 감사하고 흥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돼요. 8절을 읽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당시 회당에는 여러 명의 회당장들, 리더들이 있었는데 그리스보는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회심이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훗날 그가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푼 몇 안 된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그리스보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리스보는 그만큼 비중 있는 인물이면서 열정적인 제자였어요.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entire household, 그의 온 집안이 믿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반복되는 패턴이 가족 구원이 계속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간수장과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로마 백부장 고넬료도 그와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는 family evangelization, 가족 복음화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빠, 엄마,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다 함께 성령의 은혜와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믿음의 지방과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아이뿐 아니라 그 아이의 부모까지, 사돈 될 분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다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안 그럴 경우는 또 복음을 믿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가족 구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보 집안이 개종하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게 돼요. 그러니까 볼링으로 치면 킹핀처럼 그 그리스보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나 혼자 구원받고 복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번져나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옮겨가기 때문에 이 조심해야 되지만, 세상 최고의 축복인 이 구원도 나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삶에서 항상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복음의 전령이다. 오늘 나와 대화하고 오늘 나와 스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아라. 다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변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8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 고린도 사람들 구원받는 것 보면은 구원받는데 중요한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을 듣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세례받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가 않거든요. 둘째는 들은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나서 저항하거나 거절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예수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성도들을 만나서 어떻게 교회 등록하게 되었나라는 간증들을 들어보면 각자 은혜 받은 코드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설교했던 제 자신도 기억나지 않은, 뭐 그렇게 중요한 설교 포인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들으신 분은 자기의 인생 말씀으로 딱 받아가지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어떤 고리에 걸리든 말씀의 고리에 딱 걸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었을 때, 믿었을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은, 또 신약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세례를 주게 돼 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라 그러지 않고 반드시 세례를 주라고 돼 있어요. 전도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선포하며 자기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세례 안 받은 분이 있다면 반드시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은 여러 번 환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힘들 때 만났어요, 환상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때 환상 속에서 주님을 보았죠. 또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죠. 바울이 항상 인생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새 힘을 주셨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 중인데도 바울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돈밖에 모르고,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술과 우상 숭배가 가득 찬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아주 뭐 독하게 반대하고 달려들었죠. 우리도 이런 지역에서는 자식 키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방문했던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부분이 이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서 바울이 몇 번씩 피신했어야 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도 이러다가 이들의 핍박으로 복음 전파를 중단하고 도망가야 되지 않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조금 저항에 부딪히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마귀가 그 두려움을 부채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고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두려워요. 산다는 거 하루하루가 두려워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은 침묵하게 되거든요. 침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만 있고 안전한다는 거죠. 침묵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가슴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선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세상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다른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사람도 주게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필요한 것은 공급이 되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과 적의 공격으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락다운이 돼가지고 많이들 외롭고 힘드시죠?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홀로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다가 직장도 재택근무 또 교회도 못 오고 외롭고 힘든 청년들도 많으세요. 또 홀로 되신 어르신들 또 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신 분들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천하의 바울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의 음성을 들어야 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음란한 생각도 폭력적인 생각도 과거의 상처들도 이기고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말은 앞으로 바울에게 반대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반대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것은 지금 미래를 갖다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끌어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성내에는 앞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이 무지 많았던 거예요. 이것은 이 도시의 부흥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해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자 할 때 미리 그 부흥의 불씨가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음란하고 패역한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부흥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놀랐습니다. You gotta be kidding. 하나님 농담이 아니십니까? 그리스 반도에 있는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아마 바울이 예측하기에 가장 회심자가 덜 나올 것으로 추측했던 게 고린도였을 거예요. 이 고린도가 가장 음란한 도시거든요. 우상 숭배가 가장 많은 도시거든요. 설마 여기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실 정도의 큰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농담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부흥을 터뜨리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 인간적인 선입관으로 지레짐작해서는 안 돼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것은 바울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많다. 지금은 죄에 빠져 있지만 그들은 멸망당할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나는 결코 마귀에게 내 자식들을 빼앗기지 않겠다. 반드시 내 자녀를 다시 찾을 텐데 바울아 내가 너를 통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입이 되어줘야겠다.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줘야겠다. 나는 너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 도시에 있는 잃어버린 탕자들을 내게로 다시 돌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 백성은 아직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고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예언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종이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죠.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시내에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아직 많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가슴 벅차게 가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 제가 좋아하는 CCM송 가사처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 찬양을 처음 지으신 분은 북한 땅을 생각하면서 지었다는데 요즘 북한도 문제지만 이 대한민국도 문제 아닙니까? 이 어둡고 불신하고 분열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를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다시 용기를 내서 힘차게 고린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결심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 끝까지 못합니다. 저는 함께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는 수많은 신학교 동기들이 목회 일선에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이 무능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11절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래 한 도시에서 체류한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 기록을 깨는 건 에베소뿐입니다. 바울은 그냥 한 3주, 4주 양육하고 나서 바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음 지역으로 옮겨가고 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정말 그리스 반도에서 엄청난 선교의 메카가 될 곳이기 때문에 있은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얼마나 머물려 있느냐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음란하고 부패한 고린도를 인간적인 마음에 후딱 떠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1년 반이나 있었어요. 우리는 좋고 편한 곳에서는 오래 있고 싶어하고 힘들고 불편한 곳은 빨리 떠나고 싶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추수할 곡식이 많은 곳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으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거든요. 하나님은 기쁘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장들을 그 지역에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배역하고 음란한 도시 고린도를 향해서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이제 서울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인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힘든 시국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